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나라를 휩쓸고 간 이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변함없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가 굉장히 좀 긴장했던 또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시간에서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데 워낙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막 경고 발령이 너무 심하게 나서 어저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또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실내에 있다 보니까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이게 태풍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고 딱 다집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준비를 하면은 태풍을 비켜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풍 같은 시련들이 오지만 그것을 비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방랑생활을 하던 중 아마 그 방랑생활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쓴 시가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쯤에는 이미 그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에서 이 다윗은 어느 때까지나이까, How long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탈진된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 아주 민족을 구원한 영웅으로 졸지에 데뷔했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굉장히 젊은 나이에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질투를 받아서 순식간에 이게 정치범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광야로 쫓겨다닌 지 10년이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 그가 보낸 이 군대들이 계속해서 추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참 인생의 꿈을 꾸고 신나게 젊음을 보내는 20대를 다윗은 그렇게 피를 말리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나는 진짜 끝난 것입니까? 세월이 약이라지만 시간이 가도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절망감까지 다윗에게 엄습해옵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왔는데 이젠 다윗도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하긴 누가 다윗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10년이 아니라 10개월도 이렇게 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시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고 돼 있죠. 영혼이 번민했다는 말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 온갖 근심들이 그냥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중에는 3절에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면, 쉽게 말해서 나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런 절망도 있습니다. 이런 잡다한 생각과 근심을 가지고 다윗이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종일토록, 2절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종일토록 자기의 문제를 묵상합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큐티하는 거는요, 여러분한테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문제 가지고 큐티하는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종일토록 번민하며 근심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2절. 여기서 다윗을 공격해오고 압박해오는 원수들이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죠. 사울은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영웅으로 지켜세웠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오른팔과 같은 장군으로 삼아서 아들처럼 아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따르니까 왕인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다윗을 견디지를 못하고 다윗을 추방해버렸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처음 한두 줄이었을 때 선조 임금은 참 좋았는데 자기는 계속 도망가는데 이순신 장군은 연전연승하니까 이 선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이순신이 그렇게 됐다지만은 사실은 선조가 모함을 당하게끔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 참 고생을 하시죠. 내부의 적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과 한때 가장 친했던, 다윗을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울이 변화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이 원수가 내가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나를 너무나 귀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였고 루시퍼 사탄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울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압박해오는 원수들은 그 군사들은 한때 다윗의 옆에서 다윗의 밑에서 싸웠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이 외롭고 궁궁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윗을 왕따시키고 다윗을 핍박해 오는 것입니다. 나와 잘 알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이제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칼을 거꾸로 들고 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더 절절히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3절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은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해 달라는 이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적진에 낙오된 병사라고 해도 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를 갖고 있으면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구조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할지라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3절,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 이 대적들이 기뻐한다.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이 기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기만 해도 그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면 사탄의 세력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하고 절망하려고 하고 믿음줄을 놓아버리려 할 때 사탄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탄이 기뻐하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은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살아나고 복받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살아나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이 다윗은 보면 항상 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기 개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 직결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될 때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살아남고 여러분이 강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으면서 이 다윗은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힘든 상황을 뚫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결론을 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결론이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서론 본론까지는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막 한참 신세 타령할 수가 있는데 결론까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초장에는 막 주인공이 고생을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결론도 끝까지 고생하다 끝나버리면 그거 어디 무슨 드라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서론 볼론 느낌 막 고생을 하지만 결론이 잘 나야 돼요. 여러분도 큐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절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토해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를 체험하고 남은 결론이 승리와 능력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5절 6절의 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를 보여주죠. 첫째, 그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오직 그것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서 영성을 배우냐 하면요, 광야에서는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영성과 광야의 영성이 왜 차이가 나냐면 지금 우리는 걸치고 있는 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 주의 사랑도 의지하나이다. 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솔직히 기도 시간보다 우리가 하루에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뉴스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신문 읽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 가지, 마치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소에 기도하냐면 마치 집에 와서 여러분 TV 볼 때 남자분들 특히 하나로 집중해서 보지 않자 그냥 계속 채널을 바꾸면서 두두둑 보듯이 우리가 계속 채널을 바꾸면서 살면서 그 채널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끔씩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사업하는 분들 힘들어져서 감옥에도 어떻게 가게 하시고 몸이 아파서 병석에도 눕게 하시고 자식 문제 때문에 세상 다른 거 다 신경 못 쓰게 딱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절망적으로 갈수록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갈증이 더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오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강렬하게 그것만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꺾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가끔 기도하는데 사울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권력을 가졌고 군사를 가졌고 다 가졌기 때문에 사울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부하 취급한 거죠. 자기가 꺼내들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 그러나 다윗에게는 카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집중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을 구하나이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지금 사실 다윗이 기뻐할 상황이 못 돼요. 그냥 다윗은 찡그리고 있어야 돼. 그러나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너무나 어려워도 영혼은 천국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육체는 천국처럼 사는데 영혼은 지옥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그 영혼이,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웃으십시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이 갇힌 감옥을 제가 가봤는데 그게 도저히 기뻐할 감옥이 아니에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서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때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그의 영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칙칙하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뻐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찬송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이걸 칭찬해드리는 건데 아직 나에게 승리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찬송했느냐? 믿음으로 이미 미래를 간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타임머신입니다. 미래를 미리 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다. 저 태풍 지난 뒤에, 먹구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나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나의 자손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칙칙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할 수 없지만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광야에서 원수에게 쫓기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서 탈진된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만져주실 때 다윗의 영은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졌음을 믿습니다. 찬송이 돌아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